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매서운 추위를 뚫고 새벽을 기도로 깨우기 위해 교회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더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훗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훗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끝내시고 이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며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말은 이제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왔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이 정말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동네 그냥 동산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 좁은 곳으로 그 수많은 병졸들이 몰려 들어왔으면은 정말 밤에 분위기가 살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을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고 돼 있는데 천부장은 한 240명 정도의 기병과 760명의 보병대를 지휘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군 연대장급의 아주 고위장교입니다. 이 정도의 인물과 병력이 움직일 정도면 로마 총독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동안 원수같이 여겼던 점령군 로마군의 힘을 빌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이렇게 두려워했느냐 하면 백성들한테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사태에 대비했던 거죠. 그래서 밤에 몰래 체포조를 보내서 그들 뒤에는 또 중무장한 로마군까지 지원을 하면서 왔습니다. 항상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은 밤에 움직이고 또 물리적인 힘을 최대한 동원을 합니다. 조폭들이 그렇게 같이 몰려다니는 것은 실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시커먼 수염에다가 남자들이 다 비슷한 복장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정말 식별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배신자 유다가 아주 간특한 꾀를 냅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기가 입맞춤으로써 예수님이 누군지를 표시해 주겠다고 했어요. 고대 그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입맞춤은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의 우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우정의 표현이라는 도구를 유다가 예수를 파는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유다의 배신의 키스는 그래서 참 씁쓸한 이 심정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장 선한 것도 악한 자의 손에 잡히면 가장 나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참 믿고 마음을 주었던 사람에게 배신의 키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 뒤에서 칼을 꽂고 있으면서 내 앞에서는 웃고 있습니다. 나를 원수에게 넘겨주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참 나이스하게 말합니다. 그때 그 배신감은, 그때 상처는 너무나 쓰라리고 너무나 아픕니다. 분해서 잠 못 이루고 우라병에 걸리고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했는데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다 같은 배신자가 흔들어 놓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서는 정말 영적으로 바위처럼 단단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신자 유다를 보고 친구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면서 끝까지 그를 친구로 대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고 계셨고 유다의 배신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한번 상처를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기 쉬워요. 이제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래도 사랑하셔야죠.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주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너무 나이브한 순진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자꾸 실망을 하고 그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마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우리를 포함해서,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그 각오를 하십시오. 인간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 영리를 위해서 배신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유다 같은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기도로 무장한 사람에게는 배신과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로 영이 단단히 무장되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평안하고 침착합니다. 지금 믿었던 사람의 배신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려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처럼 기도함으로써 이 상처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46절, 47절 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어보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덜컹 칼로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그럴 거면서 왜 물어보긴 물어봅니까? 우리도 막 성급한 사람은 기도해놓고 그냥 바로 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읽습니다. 전 세계 독자들한테 다 읽어줬어요. 베드로가 왜 이런 끔찍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의도한 게 아니라 엄격결에 그냥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무예가 뛰어나가지고 칼을 휘두를 거면 옛날 무협영화처럼 순식간에 뭐 군병들의 손목을 다 칼로 탁 쳐서 떨어뜨리든지, 그냥 겁이 나서 휘두른 칼입니다. 여러분,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도 겁나서 휘두르는 것입니다. 칼이나 총을 휘두르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돼 있는 사람, 그리고 폭력이 아니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베드로가 왜 이랬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잤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렇게 좀 같이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베드로는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잤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평소에는 티가 안 나지만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잡버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영적으로 탁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힘이 안 써져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본능에 충실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칼을 휘두르죠. 베드로는 인간적인 충성과 격한 감정으로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칼을 휘둘렀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주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었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즉시 베드로의 행동을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로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제가 지난번 몇 년 전에 세종권 그 하는 분 그쪽 분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길래 제가 이 말씀을 읽어준 기억이 납니다. 항상 정권을 주면은 칼을 탁 빼들어요. 내가 정의의 칼, 개혁의 칼로 이렇게 탁 하겠다. 그런데 주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우리의 편협한 독선으로 바꿔보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을 주님은 당장 취소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너의 생각으로 너의 정의로 휘두른 칼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 기도하지 않고 내뱉은 말도 항상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취소하라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힘들어진 상황도 있겠지만 그 수습도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듯이 엉클어진 상황도 수습해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기도하지 않고 휘두른 칼을 칼집에 다시 꽂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게 됩니다. 정치 보복을 하면 꼭 반드시 또 몇 년 후에 보복을 당하게 되죠. 언젠가는 자기보다 더 큰 폭력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칼을 휘두르면 당장은 속이 시원하지만 이게 궁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이 칼들 무리들을 당당하게 꾸짖으셨습니다. 48절 49절을 보면 주님은 너희들이 무슨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흉악범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들의 폭력성을 꾸짖으셨어요. 둘째, 그들의 이중성을 꾸짖으셨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가 대낮에 성전 앞에 있을 때는 손도 대지 못하다가 밤에는 이렇게 몰래 몰려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하수인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 뒤에 어둠의 권세가 있구나. 주님께서는 그들 뒤에 있는 무서운 마귀의 권세를 뚫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마귀를 섬기고 살아요. 자기들만 모를 뿐이에요. 마귀는 뒤에서 무섭게 세상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무너지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체포되는 것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주신 것이지 체포당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한테는 힘이 있어요. 당장 하늘의 군대를 총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쓰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데 돈 안 쓰기 어렵죠. 힘이 있는데 힘 안 쓰기 어렵죠. 아는데 아는 척 안 하기 힘들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힘을 써버리시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지기 때문이. 그래서 진짜 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휘두르지 않는 힘이 진짜 힘이. 자기 방어가 인간의 기본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당장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길을 포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을 지키면 예수님은 사시지만 우리는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는 길을 포기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지고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엄청나게 위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되어 주는 것이다. 예수님을 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상황에 끌려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상황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군병들 앞에서 당당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비참해지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50절, 52절 보면 참 기분이 착잡합니다.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지금 몇 시간 전만 해도 함께 최후의 만찬 할 때만 해도 전부 다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뭐 나는 이 사람들 다 버려도 죽어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평소에 나는 죽어도 당신만을 사랑해 뭐 죽어도 충성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상황이 되니까 각자 제 살 길 찾아 얼마나 빨리 튀었는지 몰라. 제가 겟세마네 동산을 가봤는데 그렇게 빨리 튈 수가 없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튀었나 봐요. 어떻게 빨리 도망갈 수 있었는지 출구도 별로 많이 없는데 그런데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기도의 곁을 지켜달라 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포함되어 있죠. 베드로도 칼을 들고 막 체포주의 귀를 함나 뵐만큼 흥분되어 있었지만 칼을 내려놓으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가긴 했지만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기 때문에 전혀 주님께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주님 일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곁에서 같이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주님께 도움이 돼요. 평소에 아무리 큰소리쳐도 소용없어요. 영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이 시작되면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마귀가 한방 날리면 그냥 그대로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열두 제자가 그랬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예수를 따랐던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미천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그날 자기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정말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반드시 겟세마네 동산처럼 우리의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에 절망하는 때가 옵니다. 51절, 52절에 보면 더 히트 친 사람이 있어요.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이렇게 알몸으로 이렇게 배 이불을 두르고 이렇게 주님을 멀찍이 그래도 따라가다가 잡히게 되니까 로마 병졸들이 잡은 혼이불을 팍 펼쳐두고 슈퍼맨처럼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병사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냥 옷을 잡았는데 옷을 탁 맡기고 도망갔어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였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애지간하면 자기가 기록하는 역사인데 부끄러운 이 자신의 옛 모습을 삭제했을 텐데 그 자기 얘기도 해놨어요. 자기가 그렇게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마가를 그리고 이 도망간 제자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주님 모른다고 주님 좀 불리하면 달아날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사회에서 억울한 불이익을 좀 당해도 주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불리해지면은 딱 물밑으로 잠수해버리고 자기는 크리스천 아닌 척하고 사방으로 도망가버릴 것입니까? 기독교가 300년이 넘도록 핍박당할 4세기 초까지는요 아무도 목회자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장로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지역교회 목사 장로를 다 죽이고 고문했기 때문에. 그런데 4세기 초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핍박이 풀렸잖아요. 그리고 황제와 최고 권력층들이 다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직자들은 다 병역 면제해주고 세금 면제해주고 아주 황제와 귀족들의 잔치에 초대받기 시작하면서 부모들이 너나 할것 없이 전부 다 자식들을 성직자 만들려고 했어. 출세의 지름길이었기 때문이죠. 핍박당할 때는 그렇게 다들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하더니 세상이 바뀌니까 확 달라졌어. 그런데 그 도망간 열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힘들다고 하면서 사회 지탄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쏙 숨어버렸어. 직장 가서도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안 하고 자기 부끄럽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교회가 조금 욕을 먹고 그렇다고 해서 신분 밝히기를 꺼려하고 수틀리면 도망가 버리고 같이 교회와 함께 돌을 맞고 욕을 먹고 억울하게 같이 좀 당해주고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의지로 주님 곁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제자들의 인간적인 모습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성령 받고 나서야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도망간 열두 제자들은 그러나 수십 년 후에 모두 전 세계 각지에서 순교당하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열심이 깨어지고 정말 성령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래야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충성된 그런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주님을 놓고 도망가 버린 열두 제자의 비겁함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한국 교회가 몹시 힘든 시대입니다. 교회가 욕먹고 크리스천인 것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시대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리이까?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욕을 먹고 주님과 함께 억울한 고통도 좀 당하면서 주님 곁을 기도로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